제가 사역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우리 젊은 홍기가 찬 우리 여자 선생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이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참 예쁘고 참한 아가씨들인데 아직 짝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또 짝을 찾아주려고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물론 신앙적인 조건이 기본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원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대화가 서로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 또 막상 결혼을 했더라도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 어느 교회 연세가 지긋하신 그 사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남편이 은퇴하고 집에 있는데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해서 죽겠다, 누가 이 고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영어로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코드를 맞추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교통입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하여 대화가 되고 또 느낌이 통하며 영이 통하는, 그래서 애써 변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이것이 곧 스피릿입니다. 이 스피릿을 맞춘다는 것은 이렇듯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면서 함께 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공통된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눈을 맞추어서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코드를 맞추면 그 관계는 더욱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가까워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의 코드를 맞추면서 더 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시고 하나님과 스피릿을 공유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사소해 보이는 그런 구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 즉 텐트를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이 이끄심을 따라서 그 르비딤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굶주림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던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공급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가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지만 출애굽한 이후에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늘 양식,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때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로 광야에서 이끄신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삶을 꿈꾸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육신의 안락함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정작 그 받은 은혜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 한 몸뚱아리, 내 가족 하나 건사하며 그저 만족하며 살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코드에 조율되도록 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대행자로 세우시려는 그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로운 훈련 코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훈련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르비딤 광야입니다. 르비딤 광야도 역시 물이 없는 공고한 땅이었습니다. 앞서 신광야에서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 것입니까? 아, 여기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급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구하지만 마실 물이 없자 다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마치 모세에게 물을 맡겨놓은 것처럼 물을 내놓으라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모세와 다투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속사를 위해 세우신 그 하나님의 훈련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새로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신앙, 불신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이 편안하기만을 원했지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끄시는지,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놀라운 대속의 은총을 입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라고 말하면서도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스피릿에 조율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길을 따라간다 해도 광야가 있고 문제가 있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광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와 순종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의 의도를 알고 그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와 다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대적하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런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하여 대꾸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하여서 해결을 위해서 적당한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었지만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러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또 그런 옛사람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정결케 되는 그런 훈련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통과한 사람, 그 훈련의 과정을 마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모세가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 내 판단을 앞세워서 지도자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말을 삼가야 합니다. 불신이나 대적하는 표현을 쓰면 근본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해가 안 돼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안 되면 분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복종이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신뢰의 자세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은 모세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였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칠 것 같은 위기감마저 감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따른다고 순탄한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광야가 많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인도하심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아버지의 형상대로 대행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려는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을 얻고 물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본문 17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온 물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은 불신앙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한 바위를 치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물이 없어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와 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물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악한 행동이요 곧 저주와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쳐서 죽이시는 대신에 한 바위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위에 서서 계신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반석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의 광야가 너무도 공고하여서 견딜 수 없을 때, 십자가로 율법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는 주님은 생수를 공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할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에스겔 시대는 이미 보이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허물어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회복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까 성전 동편의 돌틈에서 물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겠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흘러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맞으심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씻고 성령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이 땅에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구속사의 기약에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은 성도들이 이렇듯 생수의 강을 흘러보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죽음의 바다로 여겨졌던 사회가 살아나고 주변의 황무한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보혈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때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땅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지금껏 우리 교회가 기쁨의 복지재단을 통하여서 문화사역과 일본과 열방을 품는 선교 앞장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킹덤시티 지상명령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이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수를 흘러보내기 위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성령의 생수를 경험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생활 선교사로 세우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에 조율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피릿에 조율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광야의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행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각수를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온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나서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에서 생명의 성령의 강수가 솟아나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령의 생수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이시는 대신 한 바위를 치게 하심으로 반석 대신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모두를 살리는 생수가 반석에서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흘러나온 성령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살아나 삶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